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브 듣똑락. 안녕하세요, 홍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수입니다.
김지아입니다.
저희는 지금 2023년에 눈여겨볼 뉴스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김지아 기자가 국제 뉴스를 한번 또 좀 정리를 해오셨죠.
네, 저는 올해 눈여겨봐야 될 국제 이슈들을 굉장히 좀 큼직큼직한 전망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날까입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단연 눈여겨봐야 할 이슈는 전쟁인데요. 사실 언제 작년에 발발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2월이었나요?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2월 2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거거든요. 어떤 전문가들도 예측을 못했던 거라서 23년 안에 전쟁이 끝날지 아니면 확전될지도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전쟁 양상은 계속 봐야겠지만 이거랑 함께 좀 지켜봐야 될 이슈들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유럽의 에너지 가격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막 전해오는 얘기 들어보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에서는 에너지를 아끼겠다고 파리 에펠탑에 있는 조명까지도 다 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벌어진 이유는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너무 의존을 많이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내년에는 이제 새로운 정책으로 우리가 이걸 좀 안정시켜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작년 말에 합의를 한 에너지 가스 상한제거든요. EU 국가들끼리 특정 가격보다 러시아산 에너지가 비쌀 경우에 우리는 사지 말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판에 비싸게 팔려는 걸 막아보겠다는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를 제재하는 효과도 있고 그 유럽의 에너지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효과도 같이 얻겠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가스 가격이 뭐 3일 연속으로 180유로 이상,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35유로 이상이 이게 지속될 경우에는 상한제를 발동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우리가 다 같이 사지 말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뭐 잘 작동될지, 그리고 이걸 어기는 국가도 사실 있을
맞아요,
수가 있잖아요.
꼭 그렇잖아요. 꼭.
그렇죠.
그렇죠.
같이 하자 하면 꼭 그렇죠. 그리고 추우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사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2월부터 이 가스 상한제가 잘 이루어질지 한번 저희가 잘 지켜봐야 합니다.
전쟁이 또 장기화되면은 더 이 제도를 만들어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 겨울은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버텼다라고 했는데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에는 정말 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유럽도 우리나라도 어렵다고 하지만 경제 성장률도 좀 낮을 것 같고 올해 경제 전망도 좀 어두울 것 같은데.
네, 경제 전망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저는 유럽 하면은 유럽 중에서도 독일이 경제 대국,
그렇죠.
경제가 진짜 좋은
일장이었죠.
나라. 그렇죠. 일장인데 2023년에 독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봐도 죄다 마이너스 전망을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마이너스요.
네. 독일 정부나 독일 내 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뭐 IMF나 OECD 그리고 EU의 행정부까지도 다 역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대 마이너스 1.75%에서 0.3%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죄다 역성장을 예측하고 있어서 내년에 정말 유럽, EU가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짝 덧붙일 이야기가요. 바로 난민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전쟁 초반에는 사실 우크라이나 난민 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거든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거나 거주비 지원 같은 걸 했는데요. 유럽 국가들도 자기네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지원들을 다 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쟁이 길어지면은 난민은 또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EU 국가들이 이 난민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저희가 올해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우리나라에도 좀 일부 있다고 들었거든요. 디스커버에서도 한번 잘 좀 지켜봐야겠네요. 하네요. 두 번째로 준비한 이슈는 또 어떤 것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세계 인구 지각 변동입니다. 제가 거창하게 세계 인구라고 했지만 네. 사실상 아시아 대륙의 이야기긴 해요. 유엔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2023년에 인도 인구 수가 중국의 인구 수를 추월할 전망입니다.
네,
중국의 인구가 14억 2600만 명이고 인도의 인구가 14억 2800만 명으로 인도가 전 세계 인구 규모 1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원래는 유엔에서 2027년쯤에 인도 인구가 전 세계 1위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점점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인도는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추월한다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나라 다 인구수가 되게 많은 나라잖아요.
사실 인구라고 하는 거는 뭐 단순히 사람 수가 늘어난다 요 정도가 아니라요. 뭐 그 나라의 뭐 사회보장 시스템 그리고 일자리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뭐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내뿜는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 문제까지도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중국과 인도의 인구수가 역전된다 라고 하는 건요. 지금 중국이 사실 미국과 함께 G2라고 불리는 아시아의 가장 큰 패권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패권국의 위치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인도인데 그 인도가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중국의 자리를 넘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IMF가 전망한 2023년의 경제성장률도요. 인도는 무려 6.6%거든요.
이렇게 어렵다는 와중에 6% 성장한다고요?
네, 혼자 그렇게 하는데 중국은 뭐 3.2% 정도입니다. 뭐 우리나라보다야 많지만 사실 중국은 뭐 예전에 5% 성장도 쉽게 했었던 국가다 보니까
뭐 7% 무너지면 난리 난 것처럼
그쵸? 네. 갑자기 뭐 한 자릿수 성장이다 라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내년엔 3%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건요. 중국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이 정말 제로 코로나 정책을 네. 하면서 봉쇄까지도 맞아.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작년 말에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잖아요. 그래서 일상 회복을 다시 하고 경제를 되살린다.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걸 두고도 전망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이번엔 진짜 리오프닝 이런 것도 있던데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실 뭐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뭐 세계 경제에도 좋은 거긴 하지만 지금 중국 내에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정말 전 세계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많이 출현하긴 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행히 전염력이 낮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사실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는 저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를 저희가 다 함께 지켜봐야 하고요. 사실 코로나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최연수 기자가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 얘기는 사실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도 걸려 있는 네. 거고 세계 경제가 다 달려 있거든요. 다들 그래서 이번에 리오프닝은 성공인가 이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같이 올해 한번 콜라보 해.
그러니까 중국 경제 얘기를 하면
제가 묻어가 보겠습니다.
서로 묻어가려고
서로 안 준비해요. 네, 김지아 기자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키워드인데요. 이번에도 아시아 대륙 소식이긴 해요. 우리나라랑 정말 가까운 국가인 일본 소식입니다.
가깝고도 먼 국가네요.
다들 각국이 난리네.
네, 일본 경제 어디로 가나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우리 일본 엔저 현상 관련해가지고 뭐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고 또 듣동나 이코노미에서도 뭐 다루기도 했었잖아요.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사실 올해도 엔저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뭐 엔저 현상은 일본의 화폐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는 현상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경제연구센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전망 하나를 내놨더라고요. 이게 바로 올해 안에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의 1인당 GDP를 추월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일본이 뭐 고령화가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요. 뭐 생산성도 주변 국가인 한국이나 대만보다 떨어지고 또 사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맞아. 배웠는데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그러니까.
돼버린 거죠. 국제적으로도 뭐 킹달러 현상이 있으면서 일본의 화폐 가치를 이게 그 달러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일본은 항상 경제 강국이다 이런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내년에도 초저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를 기조로 삼은 아베노믹스가 쭉 이어져 오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작년 연말에 아베노믹스를 조금 수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있기는 했어요. 네,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작년 말에 10년 만에 금리를 0.25% 올리긴 했거든요.
징하다. 10년 만에.
네. 드디어 10년 만에 0.25% 올렸군요.
사실 다른 나라는 뭐 0.5%나 0.75%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0.25는 작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일본 자체에서는 어쨌든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아베노믹스가 수정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또 하나 눈여겨볼게요.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아베노믹스를 이끌었던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가 끝나거든요.
구로다 씨.
네, 구로다 씨가 10년 만에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아베노믹스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뭐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누가 될지 뭐 후보를 언급하는 거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일본이 내년에 어떤 정책을 쓸지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다음으로 드디어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과학 분야입니다. 아, 가장 먼저 제가 좋아하고 또 듣동로 여러분들이 흥미 있어야 할 만한 이야기, 우주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주 이야기. 바로 디어문 프로젝트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다들 아시죠? 네. 네, 이 기업에서 디어문 프로젝트를 2023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마에자와 유사쿠가 스페이스X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을 이용해서 인류 최초로 민간인들에게 우주 여행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골자예요.
얼마나 부자면은.
그니까.
일본판 일론 머스크라는 호칭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온라인 의류 소매 업체인 조조타운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그곳의 설립자인데 약 자산이 30억 달러. 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소식이 좀 화제가 국내에서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디어문 프로젝트를 함께 할 8명의 명단에 가수 빅뱅 탑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마에자와가 이제 본인을 제외하고 8명의 문화 예술인을 이제 발표를 하고 명단을 살펴보니까 뭐 미국 DJ 있었고 미국 유튜버 그리고 체코 안무가 아일랜드 사진작가 뭐 영화 제작자 그리고 인도 배우까지 엄청 다양한 사람들을 데리고 달을 간다고 합니다. 이 마에자와가 이 원대한 꿈을 언제부터 품었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한 4, 5년 전부터. 이미 조종석을 제외하고 스타쉽의 모든 좌석을 사버렸어요. 그럼 이 좌석을 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누가 탈 거냐라는 거를 공개 모집을 249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조건을 세 가지를 내세웠더라고요. 첫 번째가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과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계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 어? 저희 되잖아요. 저희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열망을 가진 다른 참가자를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다. 그 세 번째, 본인을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술가지, 우리는.
뉴스 예술이에요?
아티스트지.
이 조건들을 바탕으로 지난해 3월부터 공개 모집을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응모한 사람만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디어문 프로젝트 명단이 확정되고 나서 유사쿠를 포함한 9명의 모습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네. 진짜 영화 포스터처럼.
이러고 저 영화 찰 것 같더라. 포스터가.
어. 그래서 약간 우주 덕후들의 그 포인트를 진짜 잘 알고 있다. 이거 덕후니까 가겠죠? 그래서 그래서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언제쯤 가는 거예요? 진짜 뭐 시작하는 그 계획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나왔고 2023년에 가긴 간다라고. 네. 전체 이제 달 궤도를 여행하는 일정이 6일 정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듣동라 사이언스에서 이제 황정아 박사님 모시고 얘기를 했을 때 직접 전위 궤도를 통해서 가면 갈 때 3일, 올 때 3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6일 정도면 아 그럼 곧장 갔다 왔다 이 궤도를 따라가겠다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거기 탄 유튜버 부럽다. 거기서 또 이제 촬영 해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진짜 많이 보겠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주 항공청을 이제 설립하겠다. 컨트롤 타워를 꾸려보겠다.
한국의 나사 같은 건가?
네네네네. 지난해 11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말에 한국의 우주 항공청을 출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설립 시기가 이렇게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니까 과기부에 이를 위한 추진단이 마련되어 있어서 특별법을 만들거나 그리고 조직을 꾸리고 또 우주를 간다는 게 굉장한 예산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를 짜는 게 좋을지 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우주항공청 뭔가 또 굉장히 또 미래지향적인 이름 같기도 한데 네. 무슨 일을 맡게 되는 건가요?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형 나사를 만든다는 게 이제 1차적인 목표고 이곳에서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그리고 산업도 육성하겠다라는 임무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우주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2032년에는 달 자원을 탐사하고 2045년에는 화성에서 지질 조사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지금 우주 관련 기업들 이런 연구원들은 대전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전, 전남, 경남의 삼각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도 했고 지금 미국은 굉장히 아까 말했던 스페이스X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로 우주산업을 육성하게끔 우리가 발판을 만들어주겠다. 네, 그 밑그림을 지금 작업하겠다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주 덕후로서 기대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얘기해볼게. 코로나19 어디까지 왔나. WHO가 발표한 데이터 분석을 보면요.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가장 많은 초과 사망자. 이 초과 사망자를 낸 국가는 인도라고 합니다. 2년간 약 474만 명이 예측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이 사망을 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지난번 듣동라 사이언스의 이대한 진화 유전학자 모시고 얘기 한번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때 코로나19와 네안데르탈인의 DNA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물려받은 3번 염색체 유전자가 코로나19를 중증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가장 많이 물려받은 게 또 인도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인도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았던 게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드는데 그 다음으로 러시아는 107만 명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103만 명 영국은 93만 명의 초과 사망자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또 현실적으로 궁금했던 게 코로나 백신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올까? 뭐 계속 맞게 될까?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네이처에서는 2023년 주목해서 봐야 할 이슈를 연말마다 내고 있는데 차세대 백신을 꼽았어요. 첫 번째로 뭐 예를 들면 독일 마인츠에 있는 바이오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말라리아, 결핵, 뭐 헤르페스 질병에 걸린 사람도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을
기저질환이 있어도
네 이런 질병에도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코로나 백신 임상실험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밖에 저는 재밌었던 게 코 안에 뿌리는 스프레이, 비강 스프레이도 이제 백신용으로
백신
이렇게 딱 뿌리면 이게 백신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게 등장을 했는데 동물들한테는 그게 효과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지는 좀 더 이제 개발을 해봐야 된다. 네네.
콘데 엄청 아픈 거 아니야? 주사가 낫겠다 싶어서
막 이만큼 붓고 막.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엄청 매울 것 같아요. 뭔가.
매울 것 같아요 왠지.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백신들 어떤 게 개발이 될지는 앞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이언스 2023년 소식입니다.
사회, 경제, 국제 그리고 우주 분야까지 과학 분야까지 변화를 다 살펴봤는데요. 사실 2023년에 듣동라에 또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할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이 듣동라 기자로서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왠지 썸네일을
드릴 말씀.
아, 근데 제가 그동안 듣동라로서 멀리서 응원을 하다가 정말 감사한 기회로 1년간 듣동라 기자로 여러 가지 콘텐츠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듣동라 사이언스도 이제 안정화가 됐고 그리고 저는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너무 재밌었네.
내년에는 그런
사코노미로
아니요. 사스커버로 가기로
네네. 뭐 이 기자는 홍 기자가 제 사이언스 분야를 나눠 가진다고 하시니까 네,
사실 무근입니다.
저는 이제 JTBC 뉴스룸에서 현장 취재하는 기자로 제 영역에서
눈사인 기자 이런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대기 중입니다. 뭐 이런 거 하겠죠.
설날에 톨게이트 가고
죽겠다. 그런 거 하겠죠.
저는 제 영역을 열심히 쌓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듣동라에서 불러주시면 눈썹 휘날리고 달려와서 현장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악수 한번. 아유 손이 차가운 거 봐. 아유 손 차가운 거
진짜 차가워.
고생했어요.
우리 연수 핫팩 좀 많이 챙겨서 줘야겠다.
아 맞아 맞아.
추울 텐데.
전자핫팩으로.
책이자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올해 보고 싶은 뉴스 다음번 유닛들 어떤 이야기 다뤄줬으면 좋겠는지도 늘상 저희는 댓글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도.
클로징은 마지막이니까 제가 한번 할까요?
좋아요.
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됩니다.